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55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디를 꼽겠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하나님 만드신 몸의 부분 중에서 가장 신비롭고 가장 놀라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과학이 발달했지만은 뇌 분야만큼은 함부로 손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신장을 다른 것으로 떼어내고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이나 다른 장기들도 마찬가지로 이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뇌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 뇌를 끄집어내고 새로운 뇌를 그 안에 교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간을 이식을 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간은 바뀌었지만은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입니다. 심장을 이식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래의 의술이 발달해서 뇌를 이식을 했다고 한다면은 뇌를 이식받은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원래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뇌의 주인이었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뇌가 바뀌어져 버리면은 이미 나는 아닙니다.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이 이전에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의 뇌가 바로 나 자신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뇌를 바꾸어 버리면 우리 자신들이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려고 해도 우리는 뇌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인격은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바로 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하면서 손을 마음에 대죠. 가슴에 대죠. 여러분 마음을 느끼는 곳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뇌죠. 그렇다면은 마음이 아프다 할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디에 손을 대야 됩니까? 예, 머리에 손을 대면서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감정은 어디에서 느끼는 것입니까? 우리의 심장에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별을 하고 사랑 때문에 아프다고 할 때 여기에 손을 댈 것이 아니라 사랑이 아프다고 머리에 손을 대어야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뇌는 곧 나 자신이고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다 주관하고 느끼는 곳이 뇌입니다. 그래서 뇌가 죽으면은 내가 죽는 것이고 뇌가 생각을 멈추면은 나의 인격이나 마음도 그 즉석에서 멈추게 되는 것이죠. 음악은 우리의 몸의 어느 부분으로 하는 것입니까? 피아노는 여러분 손가락으로 치죠. 손가락 10개가 다 있어도 만약에 뇌가 죽으면은 뇌에 이상이 생기면은 손가락 10개가 다 있어도 피아노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이 두 개만 있다고 할지라도 뇌가 정상적으로 음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피아노를 칠 수가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저랑 함께 사역을 했던 전도사님은 손가락이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한쪽 손이 손가락이 두 개밖에 없었지만은 능숙능란하게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예배 시간에 반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음악을 관장하고 있는 뇌가 상처를 입으면은 손가락 10개가 다 있다고 할지라도 피아노를 칠 수는 없습니다. 수학 문제를 잘 풀고 기억하는 거 머리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머리가 좋은 것입니다. 운동할 때 사용하는 몸이나 팔, 다리 이 모든 건 역시 뇌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것이죠. 그림을 그리고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음악을 하는 모든 것 전부 다 뇌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바로 우리 몸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인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주인이 디자인을 잘 해놓아야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할 때에 필요한 부분들을 적재적소에서 활용을 해나갈 수가 있죠.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다스립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다 꾸미고 계획하고 그래서 주인이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 되는 이 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은 안식일을 준비하고 안식일을 디자인하고 안식일을 개념을 정립을 하고 안식일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인자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이 안식일을 누리는 성도들 또한 이 안식일의 주인의 역할을 하면서 안식일에 쉼을 누리면서 회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안식일을 디자인하셨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바트라고 하는 이 말은 편안히 쉬는 날, 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에 안식을 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구별하셨다 그 말입니다. 다른 여섯째 날과는 다르게 이 날은 특별한 날이다라고 구별하셨다 이 말씀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로 구별하셨냐 하면은 쉬는 날로 구별하셨습니다. 다른 6일은 열심히 일을 하고 이 날은 너희가 기다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안식일이다 하면서 이 날을 특별하게 그날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누리며 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죠. 사람들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6일은 일을 하고 7일째는 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정하신 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만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이 이렇게 안식일을 정의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성도들에게 큰 복의 날입니다. 이날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만드신 날이죠.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시편 118편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따라서 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에서 말하는 이날이 놀랍게도 그 문맥을 보면은 예언시이고 어떤 예언시냐 하면은 주일을 예언하고 있는 날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라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인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 안식일은 다른 날과는 구별해야 하고 일하다가도 멈추어야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쉬어야 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목사님,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은 다른 것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구약의 제사를 지금 우리는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사의 개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이 예배 속에는 제사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예배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샤바트라고 해서 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안식의 참 개념은 참 안식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 개념이 나와 있죠. 안식은 천국의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들에게는 안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 안식일의 완성된 개념인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근데 이 주일 안에는 안식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금의 주일의 개념 속에 다 넣으면은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 그러면은 주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일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그날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고 선을 행하는 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을 부여해 줄 수 있고 나도 안식하는 그러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 주일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내오면서 주일을 손을 꼽아서 기다리고 주일이 되면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온 식구들과 다 같이 손을 잡고 교회로 나와서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제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주일이죠. 그래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일은 기쁜 날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여러분의 개념을 조금 이렇게 바꾸면서 주일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랐는데 이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공격을 했습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죠. 정확하게 제자들이 무엇을 했냐 하면은 누가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남의 밭을 지나가면서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행위 우리 눈에는 사실 남의 밭이지 않습니까? 남의 밭에서 이렇게 하는 건 우리 눈에는 조금 지금은 조금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면은 남의 과수원에 있는 사과도 하나 따서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수박에 돈은 없고 수박은 먹고 싶으면은 밤에 잠깐 가서 가지고 와서 이게 서리한다고 그러죠. 그래도 동네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해도 그냥 웃고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공하는 넉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산 부근에 갔다가 사과가 너무 탐스럽게 길가 쪽으로 나와 있어서 지나가다가 한 개 따서 먹고 싶었습니다. 그때 함께 가던 목사님이 큰일 난다고 제재를 했습니다. 그 하나 따서 먹으면은 그 밭에 열려있는 모든 사과에 대해서 배상을 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냥 쳐다보면서 입맛만 다시고 지나갔습니다. 시골에 가면은 아버지 집에 감나무 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따가십시오. 지나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렇게 열어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들 지나가면서 따서 먹어도 배상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딱 이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밀 이삭을 배가 고픈 사람들이 와서 잘라 먹도록 남겨두어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삭이 떨어지면 죽지 말라고 그랬고 포도원이 있는 곳에 와서 배가 고픈 사람들이 따먹으면 그냥 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밀밭에 들어갈 때 낫을 가지고 들어가면 배상을 하라고 했고 가수원에 들어갈 때에 그 포도를 따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바구니를 가지고 들어가면 배상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되지 않고 지금 내가 배가 고픈데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따서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을 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한 말은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왜 그 일을 안식일에 하고 있습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왜 이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은 다 훼파가 되고 아버지 어머니가 칼에 죽었고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내버려 두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 민족에게 닥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처절하게 순종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특별히 십계명 말씀을 해석을 했습니다. 십계명을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해석을 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이 미시나라고 하는 책입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것이다. 세분화시켜서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말씀도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인가? 그러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39개 조항으로 나누어 놓았고 그 39개 조항에 대해서도 무려 219가지의 부칙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219가지의 이 부칙을 다 지켜야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도 이와 같은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분화되면서 주객이 전도가 되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219가지의 이 세부사항이 유대인들을 얽어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조심조심하면서 지키는 것이죠. 그 조항들을 보면 정말로 넌센스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리가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기를 안식일에 안아주어야 하죠. 그런데 아기를 안아줄 때 아기가 손에 책을 한 권 들고 있다면 뭐 작은 책이겠죠. 그 책을 들고 있다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책을 운반하는 노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그리고 짐승들도 쉬게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노동인가를 규정하면서 이런 것을 기록을 한 겁니다. 바느질을 하다가 혹시 옷에다가 바늘을 꽂아놓고 그리고 잊어먹고 옷을 입고 걸어갔다면 노동을 한 것이 됩니다. 왜? 바늘을 옮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씨를 뿌리고 수확하고 곡식단을 묶고 타작하고 키질하고 맷돌질하고 반죽하고 끈을 메고 끈을 풀고 이와 같은 모든 것이 노동이니까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으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죄인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다가 보면은 창기들과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라고 할 때에 그 죄인들은 바로 이 안식일에 그들이 정해놓은 법을 어긴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그들이 정죄를 해놓은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양이나 나귀가 구덩이에 빠지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힘을 쓰면은 노동하는 것이 되죠. 그런데 그대로 두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을 해낸 것이 안식일을 지나도 구덩이에 빠진 이 짐승을 그대로 두면은 안식일을 지나가도 살아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건져내어서는 안 돼요. 그때 건져내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구덩이에서 건져내지 않으면 이 나귀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건져내어도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나귀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깜깜히 보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나귀가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 그러지 않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판단을 잘해서 건져내야 됩니다. 건져냈을 때에 나귀가 후다닥 도망을 가버리면은 나는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숨을 몰아쉬고 있으면은 나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정말로 우습지 않습니까? 또 현 시대에 오면서부터는 새로운 물건들이 나오니까 새로운 개념들을 또 정립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실 때에 다른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눌러주면 그냥 올라가면 돼요. 그러나 내가 누르면 그건 노동을 한 것이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까지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대신에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안 되려면 비스듬히 기대야 돼요. 기대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버튼을 탁 눌러지게 되면 그거는 안식일을 범한 것은 안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까지 세분화시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습지만은 이들의 이 노력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죠. 애를 그만큼 많이 쓴 것입니다. 이 정신만큼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면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1948년도에 이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한 2000년 정도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살다가 보면은 우리나라의 민족성은 거의 사라져버리고 그 나라에 다 동화가 됩니다.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음식, 그 나라의 사상들을 다 가지게 되죠. 어쩌면 우리나라 언어 자체를 다 잃어버릴 겁니다. 그 자손의 자손의 자손들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신 다 잃어버리고 그 나라 언어를 사용을 하면서 살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1900년 정도를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다가 모여들었는데 모인 것도 기적인데 모였을 때에 그들은 이질감을 거의 느끼지 않았습니다. 동질의식을 다 가지고 있었죠. 왜 그러냐면은 바로 안식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느냐 아니면은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느냐. 답은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잡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은 주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스톱하고 교회로 나오는 성도, 가족끼리 손을 잡고 교회로 나와서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가사 4절에도 보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그렇게 찬송을 했죠. 주일 성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구에 보면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는 않지만은 기독교인이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다 주일이고 하나님의 날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날들은 다 예배를 드리는 날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일은 쉽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일의 개념이 희박해져 가면서 그들은 신앙을 거의가 다 떠나버렸습니다. 틀이 없어져 버리면은 안에 있는 내용까지도 점점 희미하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성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왜 타작을 하느냐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했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냐?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랍비 두 분을 한국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뉴욕에서 있던 랍비 한 명과 이스라엘 있던 랍비 한 명 두 사람을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열었죠. 그때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하고 싶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안식일에 그것을 지킨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랍비가 껄껄껄 웃으면서 명답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안식일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즐깁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전화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도 않고 신문도 보지 않고 TV도 켜지 않습니다. 일체 아예 전화를 받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화 걸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차단을 해놓고 하루를 편안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온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서로 가족끼리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지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만일에 안식일이 없다면은 우리는 피곤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신도 마음도 피곤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안식일인데 누가 억지로 지킨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함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그 많은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식일을 즐기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안식일이 되면은 다 내려놓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들의 사명은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들은 디베이트를 많이 합니다. 디베이트라고 그러는데요. 아버지가 자녀를 앉혀놓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고 질문을 받으면서 답변을 해주고 또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 방식이 아브라함 때부터 대대로 전해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앉혀놓고 얘야, 아빠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다. 아빠, 그때 아빠 마음이 어땠어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또 이야기를 해주죠. 너 같으면 어떤 마음일 것 같니? 아빠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떠나야 하는데 너는 마음이 어떨 것 같니?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아빠가 이제 떠나서 하란에 가서 머물 때야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할아버지 데려가 돌아가셨을 때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니? 그럼 또 이삭이 대답을 하죠. 그리고 아빠가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너의 엄마를 빼앗길 뻔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삭은 아버지의 장막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쭉 다 듣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근에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들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삭은 그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요, 에서는 들사람이어서 들판으로 뛰어다니면서 짐승과 놀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의 장막에 있었다 그랬죠. 그 장막에 있었다는 말씀은 나가지 않고 아버지에게서, 이삭에게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또 아버지를 통해서 또 듣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화를 많이 합니다. 소리소리를 내어서 대화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그들이 하고 있었던 가정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일을 이와 같이 즐겨야 합니다.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셔야 하고, 주일이 되면은 주일이 왔다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드디어 주일이다. 예, 그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인상 쓰고 있지 마시고요. 이날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주신 주일이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봉사를 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주부에 보면은 문제를 내어놓은 것이 있죠. 설교를 들으면서 답을 할 수 있도록 일곱 가지 문제를 답을 내가면서 집에 가셔서 자녀들과 식구들과 더불어 앉아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일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쉼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들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항목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 놓고 그거 하나 못 지키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자랑하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잘못된 겁니다. 나는 이렇게 지키는데 너는 왜 안 지키느냐 멸시하고 정죄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바리새주의입니다. 참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대해서, 이 계명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은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올 때마다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심리학자 케이치프 노이드는 유명한 감옥설을 이야기를 했죠. 우리 인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여섯 가지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예쁜 면만 보고 있는 자기 도취의 감옥이 있습니다. 자신이 공주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 바라보고 있는 비판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비판하고 정죄하는 감옥입니다. 오늘과 내일을 암담하게 바라보고 있는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만 하면서 옛날에 나는 황금시대를 지냈다고 과거 지향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좋은 것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살고 있는 선망적인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는 증오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쉬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이 모든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죠. 주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도록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게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주일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누리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리고 가정으로 돌아가면은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얽어매는 사슬이 아닙니다. 사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루를 구별해서 이 주일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지내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일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마치 명절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자녀의 얼굴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시다가 주일이 되면 야 드디어 주일이다 그러면서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와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시고 저를 어루만져 주시고 저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제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와 같이 주일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참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주일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